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서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설교자와 또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오전 예배에 이제 산상설교 5장 말씀을 설교할 것 같아서 오전과 오후 복음서의 말씀을 동시에 설교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6장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한동안 이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는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으로서도 전편과 후편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그 일을 다루면서 이 과정에 세 사람의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고 그 다음은 사울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마치게 되는데 정확히 기술하면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기까지 약 100년간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전체 구성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1장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무엘상 1장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는데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는 원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지역으로 이전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이제 레위인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 레위인들의 족보를 다루면서 엘가나와 또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6장 27절 이하에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며 레위인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에브라임으로 이전하여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작을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족속에 속하는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레위인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지파에서 많이 떨어져서 다른 지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비교적 부유한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과 상당히 많이 타협하며 살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한 레위인의 첩사건이 기록되는데 이 레위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 첩이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범해지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잘라서 여러 지파에 보내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제 동족과 동족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가나도 레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두 부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엘가나의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가정이 전쟁터와 박물한 서로와 서로 사이에 적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적이가 가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사람들은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살아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고 또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장이 주목하는 두 번째 인물은 엘리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인데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운 여인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된 조언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의 지도력에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게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슬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알지 못하고 그만큼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소원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은 그 시대의 풍속도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술을 먹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맑은 정신도 아닌 취한 상태에서 성전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가 그와 같이 이 한나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그와 같은 시대 가운데 한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의 이름을 먼저 언급한 것을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2절 하반절에 가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이 한나가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는가, 그 사회 가운데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2절 하반절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었던 분인나는 더 우선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더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모든 권위를 행사하고,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비록 첫째 부인이었지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한나의 슬픔이라고 접었는데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경건한 자의 슬픔 아니면 한나의 슬픔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나의 슬픔이라고 잡았는데 이 경건한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 한나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한나가 슬픔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점을 사무엘상 1장을 읽는 독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인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한나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분인나는 참 성품이 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 한나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죠.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의 약점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공격하였고 한나로 하여금 심히 괴롭게 하였다고 두 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지속적으로 그 약점을 공격하면서 괴롭게 할 만큼 분인나의 성품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외에 자기를 공격하는 분인나와 더 큰 분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을 보면서 한나는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유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성품이 약한 못된 여인은 자식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많은 자식을 주시지 않고 한나가 아닌 분인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한나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인가? 어느 주석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석을 이 본문에서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여인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없어야 할 여인에게는 자식이 많고 자식이 꼭 있어야 할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는 이 상황.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친히 섭리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5절과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한나에게 슬픔을 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맛보며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과 시련을 한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한나는 한 시대의 영적인 깊은 어두움을 끊어내고 그 시대의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그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끝마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할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한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족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분인나는 그것이 그 여인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틈만 나면 한나의 상처를 더욱 들쑤셔서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고 사실 한나도 그것을 한동안은 깨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를 향하신 죄악되고 타락한 세대였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불량자였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도 경건의 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 그러나 삶에 깊숙한 부분에 그 시대와 타협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떠나서 자신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만큼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택하셨고 그 여인에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여인을 훈련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구원하실 때는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죠. 그런데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한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한나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한 시대의 서막을 여십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영적인 거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한나의 경건함과 한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라고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산 삶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오래전 설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학생으로 2005년에 이곳에 와서 생활할 때 물론 학교의 공부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주일날은 더없이 편한, 너무나도 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인지 오는 길인지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유학생 목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합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주일날에도 끊임없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편안하게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분인나는 편안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그 어떠한 고난도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아시고 인내로서 여러분 더욱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이 한나는 더욱 기도와 경건에 있어서 성숙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와 또 2장에 보면 또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긴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한나가 그만큼 기도와 경건에 있어서 성숙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들 사무엘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했으면 아들을 잘 키우면 될 텐데 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운하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그런 오랜 기간의 삶을 통해서 그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한나가 살아갔을 때 그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 이와 같이 슬픔이고 이와 같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 한 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일꾼이 하나도 없었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없는 그 슬픔,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제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증거할 만한 믿을 만한 지도자 하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을까를 한나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신 그 아들인 것을 생각하오니 내가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한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로 그를 쓰시옵소서라고 되돌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한나가 드렸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한나는 성숙한 경건함을 이룬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체육관 같은 수많은 광장을 메우는 어마어마한 관중의 어마어마한 숫자에 하나님은 조금도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무슨 재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바닷가의 모래들을 다 명령하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사무엘을 처음 만나셔서 주시는 그 첫 번째 계시가 무엇입니까? 엘리 집에 대한 심판입니다. 엘리 집에 대한 심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그 엘리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오랜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오랜 하나님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제사 제도를 세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서 떠나서 자기 안녕과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갔고 엘리마저도 영적인 비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도록 그 아들들을 버려두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계시하시면서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은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죠. 하나님 나의 이 오명과 이 치욕을 씻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수많은 레위인들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며 얼마나 슬퍼하셨는 것을 알면서 이제 한나는 서운하면서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자주 이렇게 오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날 축복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라고 헌신하고 있는데 서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이죠. 한나의 기도 안에는 한 여인의 이 슬픔의 기도 안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기도 안에는 한 시대의 영적인 운명이 달려있는 기도였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한나는 지금 자기 한 사람의 어떤 슬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한 시대의 운명을 바꿔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적은 사람이 모인 기도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도회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구원하실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인물 엘가나를 잠시 생각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엘가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품도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철저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가나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엘가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지 못한 그의 삶 때문에 한나에게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지만 엘가나의 철저하지 못한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적당히 이 시대의 흐름과 타협하며 종교적인 모습들을 갖추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이 엘가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장 한나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지극히 미약한 존재들이고 소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일으키실 때에 오직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또 시련들을 겪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권인 것을 알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받는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주저치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경건한 믿음의 선조들 또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그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 또한 영적으로 보면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모두가 자원해서 동참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들을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엄청난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훗날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연약해진 기도의 모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